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원도 장전과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북한이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고 5시 20분경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포선과 해상 물기 등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남북한 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아니며 영해 안으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한국합참은 전했습니다. 한국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앞서 오전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사격과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사격이 있은 지 약 14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비슷한 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 헤르손주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라트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어제 볼로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군민합동행정위원장의 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5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지역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도 위원장은 온라인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과 노바카우카 등 헤르손 지역 도시들이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을 러시아의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그리고 크름반도 합병 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고 러시아가 대피 주민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하르키우 지역 502개, 도네츠크 지역 43개, 루안시크 7개의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도 수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체계, 대공미사일을 각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나토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한다면 매우 중요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쿠르드계 정치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라시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한 바함 살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시드 대통령은 선출 직후 곧바로 노동사회부 장관과 인권부 장관임을 역임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는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정 공백 상태를 종식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 총선을 실시했지만 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반외세 성향인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 정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새 내각 구성에 실패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알사이룬을 이끌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알사드르 지지자들과 친이란 정파 지지자들 간 유혈 충돌이 벌어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은 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무효화시켰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재와 최대 압박 정책은 굴욕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이유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숨진 22살 여성 마흐사 마흐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쓰면요. 3명 중에 1명은 설사병을 피할 수가 있고 5명 중에 1명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인성 감염병의 50에서 70%는 손 씻기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아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들어오셨을 테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5일 UN이 각종 감염으로 생명을 잃은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2008년에 제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해서 손 씻기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를 다시 묻는 글로벌 생활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요. 손 제대로 씻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느슨해진 위생관념도 점검하고 또 비누와 물이 없어서 제대로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지원도 하는 그런 운동인데 올해는 손 씻기 운동의 주제로 모두를 위한 손 위생을 내걸었습니다. 자, 나는 손 늘 잘 씻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손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등과 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는 물론이고 음식을 준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침이나 재채기, 코를 푼 뒤에도 반드시 비누를 써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 손 씻기의 정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요즘 세계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이곳 워싱턴의 기온은 14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북한은 비교적 온화한 가을날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1도에서 12도 사이인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최저, 최고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8도에서 21도, 개성 10도에서 23도, 함흥은 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원산은 10도에서 19도, 청진은 8도에서 20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는 19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탈출한 첫 민간인들이 14일 러시아 레스토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측에 자국군 포로가 있는 올레니우카 교도소를 방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기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라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며칠 앞둔 가운데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탈출한 민간인들이 곧 러시아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들이 14일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헤르손의 현지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촉구했었죠?
네, 러시아 정부가 세운 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연이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는 헤르손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권고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대피 작업을 지원하고 피난민들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헤르손은 원래 우크라이나의 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지난 9월엔 이 헤르손과 함께 다른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세 곳을 합병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등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에 있는 교도소를 가봐야 한다고 이 국제적십자위원회 촉구를 했다고요?
네, 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국제적십자위원회 이 ICRC 측에 3일 안에 도네츠크주에 있는 올레니우카 교도소를 방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올레니우카 교도소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친러시아 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항복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현지의 수감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곳에서 지난 7월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서 이 우크라이나인 수감자 53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이 폭발 원인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ICRC 측이 이전에도 교도소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가 이걸 거부해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13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회의에서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 약속했네요.
네, 이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3일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최근 공격에 대응해 이 나토 동맹국들이 서둘러서 이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추가로 우크라이나 군축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지난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확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11일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는 긴급하게 군사 장비, 특히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나토 회원국들이 이 겨울 전투에 필요한 물자들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등 몇몇 나토 회원국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 고성능 이 방공 무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을 지적하면서
네.
이 나토는 드론, 이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이 겨울용 피복을 포함해서 추가 군사 물자들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최근 러시아 안에서 전술 핵무기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러시아가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심각한 대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13일 기자회견에 나섰네요.
네, 오스틴 장관도 이 더 많은 나토 회원국이 이 크유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고성능 방공 무기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그는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이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쓸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유럽의 몇몇 나라가 공동으로 방공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이 독일 등 14개 나토 회원국과 핀란드가 유럽 영공 방어 계획 추진 협약서에 13일 서명했습니다. 이 독일이 주도한 이 계획은 이스라엘제 에로3나 미국제 패트리엇 같은 방공미사일로 유럽 상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전국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라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13일 쿠르드계 정치인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 씨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어서 라시드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시아파 정치인인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씨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혼돈 속에 있는 이라크 정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수다니 총리 지명자는 이제 한 달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네, 이라크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군요.
네, 의회가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이 의회 내 다수파와 협의해서 총리를 지명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라크에서 이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국정운영의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이하게 이라크는 이 세력별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통의 실권자인 총리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대통령은 쿠르드계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슬람 순위파 쪽이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의 신임 라시드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78살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라크 수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번 의회 투표에서 바르함 살리 전 대통령을 누르고 신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자, 라시드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수다니 씨, 시아파 정치인이네요.
맞습니다. 올해 52살로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조직의 틀 소속인데요. 과거에 이라크 인권부와 노동사회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게 한 1년 정도가 됩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이 정파 사이에 이 내각 구성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총선에서 시아파 정치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그 정파가 승리했었죠.
네. 당시 사드르가 이끄는 이 알사이룬이 73석을 차지하면서 최대 정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단독으로 정부를 꾸리기에는 모자란 의석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아파 정파와 협상이 필요했었는데
네.
이 사드르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정부 구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네, 사드르 씨가 이슬람 시아파인데 다른 시아파 정파와 협상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네, 협상 상대 가운데 하나인 이 조직의 틀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사드르 측이 이렇게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정부 구성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에는 갑자기 이 알사이룬 측이 소속 의원 전원을 사임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정파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로 경쟁 정파인 조직의 틀이 의회 내 최대 세력이 됐고 이어서 수다니 씨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르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사드르 지지자들이 의회가 있는 바그다드 그린존을 급습해서 이 정부 구성 작업을 계속 방해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이들이 그린존 안에서 군경 그리고 이 경쟁 민병대 측과 충돌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라크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던 날에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공격받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라크군은 13일 그린존 주변에 로켓 9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베이징에서 아주 이례적인 구호가 걸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 주석과 중앙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비난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네.
13일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이 베이징 북서부 하이디안 구역에 있는 시통 다리에서 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 두 개가 걸렸고 공안이 이 현수막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또 이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한 남자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듯한 모습도 나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현수막에는 이 코로나 검사 말고 먹기를 원한다. 제한 말고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말고 존엄을 원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 영수들 말고 선거를 원한다. 노비 말고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네.
또 다른 현수막에는 학교와 직장에서 파업하고 독재자이면서 나라의 배신자인 시진핑을 제거하자라는 구호가 적혔는데요.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시위에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 이름이 직접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16일에 시작하죠. 이 공안 당국이 베이징에 대한 통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행사라서 이 강력한 보안 조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무장 경관들이 이 지하철이나 이 당대회가 열릴 인민대회당 주변을 순찰하는 등 시내의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 거기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도 아주 강하고요.
네, 이 베이징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주민 수천만 명이 3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요.
예.
이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는 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또 연휴 기간에 이 다른 도시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 베이징 복귀를 금지하거나 또 돌아온 사람들한테도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선 이 정부의 이런 조처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7차 회의 최근에 끝났죠?
네,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이른바 19기 7중전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이 전체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정리하는 공보문이 나오는데 이번 공보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신화통신이 공보문을 게재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난 5년간 이 시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치적을 거론하면서
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주의에 더욱더 긴밀하게 결집하고 전면적으로 시진핑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한 항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그 당내 지위가 핵심적이다, 지도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 당대회에서 처리할 당헌 개정안 초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많은 언론은 이 개정안 내용이 시 주석의 당내 입지와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6일 개막하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집권을 연장할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 대해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자, 이어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8.2%로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특위는 13일 이 마지막 공개 청문회를 마친 후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네. 자, 의회가 소환을 했다.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에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고 또 특위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네.
이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스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 일환으로 한 행동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특위가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 위해서 1,000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전 관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특위에 나온 적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증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이나 측근들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부주의 거부 관리, 즉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특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네. 따라서 특위는 1월 6일 폭동과 관련한 핵심 인물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즈 체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 체니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특위의 활동 처음부터 좀 보죠.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예, 작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네. 시위대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자라고 주장하며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자, 이유와 관련해 하원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특위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위는 앞서 8차례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의 책임자로 지목했고요.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이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태를 방관했다. 그러니까 네.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특위에서 증언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특위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테일러 버더위치 씨는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의 의미 없는 수사와 반미국적인 행동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트 소셜에 특위가 왜 몇 달 전에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하면서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나. 특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나라를 더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에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하원 특위가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원 특위의 소환 결정은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특위 조사 마감일도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의 의회 소환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소환된 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난 1846년 의회는 이 대니얼 웹스터 전 국무장관의 비리 혐의 조사를 위해서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과 존 타일러 전 대통령을 소환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증언하기 전에 사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13일 열린 청문회는 이 중간선거 전 특위의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다고 하죠.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특위 소속의 존 로프그렌 의원은 어떠한 결과도 결정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계획을 세웠으며 패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비밀 경호국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 사태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의원들이 시위대 공격을 받는 동안 도움을 호소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네. 한편 연방대법원에서도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더군요.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해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이 기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청원했었는데요. 대법원이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밀 표식이 있는 문서가 실제로 기밀인지 대통령 개인 기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이 기밀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청원을 기각하면서 특별조사관은 앞으로 이 100여 건에 달하는 기밀 문서는 들여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이 총기 난사범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7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 씨에 대해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네, 하지만 배심원단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요. 배심원 12명 가운데 3명이 사형에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를 했고요. 판사는 다음 달 1일 정식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재판을 위한 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총격 관련 사진과 영상,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증언이 이어졌고요.
네.
또 배심원단은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는 학교 건물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2018년에 그 총격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톰앤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크루즈 씨가 이 수업 종료 직전 들고 온 자동소총 AR-15를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는데요. 크루즈 씨는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 사건인데 용의자 크루즈 씨가 종신형을 받았네요. 어떤 감형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크루즈 씨 변호인단은 크루즈 씨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크루즈 씨 어머니가 임신 중 과도한 음주를 해 크루즈 씨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배심원단의 결정에 유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사형이 아닌 종신형 발표에 약 30명에 달하는 피해자 부모와 친지들은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 종신형은 실망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며 100% 사형이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비통했고요. 또 배심원단의 권고는 희생자 가족에게 정의를 빼앗았다며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에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유가족들 썼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주지사도 입장을 냈네요.
예,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전 계획을 세워 학생들을 학살한 행위는 기본적인 인간성을 무시한 행위고 사형 선고 외에는 적합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또 올랐습니까?
예, 미국 노동부는 13일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앞선 8월에 비해서 0.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우존스가 전망한 월간 상승률 0.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는 8.2%가 올랐는데요.
네.
이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3월부터 8%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뭐 물가 다 올랐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분야가 어디입니까?
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식품입니다. 앞선 8월에 비해서 0.8%가 올랐고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1.2%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장을 보는데 마트에서 100달러가 들었다면 이제는 같은 식품을 사는데 110달러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또 어느 부분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습니까?
예, 바로 주거비, 즉 월세입니다. 월세는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선 달에 비해서는 0.8% 올랐는데 이는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월세는 전년도가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는 7.2%나 올랐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또 한 축이라고 하죠. 에너지 물가. 볼까요?
예, 에너지 가격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휘발유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앞선 달에 비해서 4.9% 떨어졌습니다. 미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13일 현재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3.913달러입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물가에서 변동폭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 달에 비해서는 0.6%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6.6%가 올랐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연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 6월과 7월 두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6%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물가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르면서 뭐 가정에서는 아유,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AP통신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 설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결과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답한 가정은 지난 3월 67%에서 10월에는 54%로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반면에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가정은 지난 3월 32%에서 10월엔 46%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자, 물가 관련 소식 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현 시점 연준의 지상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죠. 자, 가장 최근 세 번 연속해서 0.7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현재 금리는 3에서 3.25%입니다.
네.
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하지만 뭐 제대로 된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 발표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습니다. CNBC 방송은 이번 자료 발표를 전하면서 오는 11월 연준이 금리를 네 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송은 또 12월에도 연준이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자, 13일 나온 물가 지수가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마지막 발표가 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물가 발표에 반응을 내놨네요.
예, 물가 인상은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려는 민주당에 있어서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부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최근에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의료보험료 등을 낮췄고 앞으로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에너지원
안전한 에너지 확보는 국가 성장과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앞다퉈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이런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석탄과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꼽을 수 있고요. 천연가스와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른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이용 비율을 보면 석유가 약 30%로 가장 많고요. 석탄 27%, 천연가스 24%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약 9% 정도입니다.
1차 에너지 선발 주자 석탄.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에너지원,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기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화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은 많은 나라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인도에 이어서 미국, 호주 등의 나라가 매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다른 주요 석탄 생산국 간의 격차는 너무 커서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자국이 생산하는 석탄으로도 공급이 딸려서 호주에서 주로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요.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동부 일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난이 벌어지자 다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에너지원 석유.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는 20세기에 대체 불가한 에너지원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면서 대체 연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석유를 펑펑 뽑아내고 이른바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석유 생산은 더 감소했는데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대폭 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로 이루어진 OPEC 플러스는 지금의 생산 속도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또 주요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핵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OPEC 측은 세계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원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은 일반적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운용을 둘러싼 안전 논란은 늘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늘 도사리고 있는 핵무기 전용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원자력 에너지원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탈원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440개의 원자로가 있고요. 이들 원자로에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의 10%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90여 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50여 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50년까지 14개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5대 원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4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와 태양, 물, 바람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지하 깊은 땅 속에 오래 묻혀있는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오염물질이 훨씬 덜 배출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적,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평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이 약 3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입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건설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확보하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솔로몬 제도가 국제정치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는 1955년생으로 올해 67살입니다. 소가발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솔로몬 제도로 옮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슈아젤 섬을 떠난 그는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가 있는 과달카날 섬으로 가서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재무부에 들어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7년 동슈아젤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처음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무장관에 발탁됐다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권 세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2000년에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솔로몬 제도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혼란의 와중에 소가발의 총리가 의회 표결을 통해서 총리로 선출돼 축출된 총리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그의 정당은 겨우 3석을 얻는데 그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2006년 당시 총리가 사임하자 소가발의 총리는 또다시 총리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를 물리치면서 다시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데요. 소가발의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세 번째로 총리직을 맡았고요. 2019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현재 네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가발의 총리 임기는 2023년까지입니다.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에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good to be here.
Deborah is beautiful, don't you think?
Can't argue with that. She was a Miss Virginia in 1990.
제가 존에게 데보라가 아름답지 않냐고 물었더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
Can't argue with that.
비슷한 표현으로
No one can argue with that.
아무도 그것에 관해 논쟁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You are right. I agree with you. Can't argue with that. I can't argue with that. No argument here. No one would disagree with that.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과 어떤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현들 하게 되는 경우 있죠? For the sake of argument 이런 표현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o was right?
Well,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say that you were right.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how he earned so much money? I think you are wrong.
Okay, let's assume for the sake of argument, I was wrong. How are you going to show that he wasn't going after the money? 존과 제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존이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신이 맞다고 합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argument입니다. Let's say 뭐뭐라고 칩시다.
Let's say that you were right.
당신이 맞았다고 칩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표현할 때 let's say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할 때 토론을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For the sake of argument.
그리고 뭐뭐라고 칩시다. Let's say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표현이죠. Let's say that. Let's assume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맞든 틀리든 뭐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표현이죠.
Let's assume that you are right.
당신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Let's say you are right.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say you are right. For the sake of argument, let's assume you are right.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신이 맞다고 칩시다. 자, 그럼 끝으로 당신이 맞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Can't argue with tha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eborah is beautiful, don't you think?
Can't argue with that. She was a Miss Virginia in 1990.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Can't argue with that.
토론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For the sake of argument.
회의나 토론, 논쟁 중에 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